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왔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의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주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멀리 있는 거는 보이는데요. 이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또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그리고 선교 보고 그리고 그 요르단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재밌게 보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나올까요? 예. 좀 요르단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은 곳이 이제 이게 하얗게 된 부분이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조금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쭉 연결이 돼 있고 남북으로 이제 길게 나 있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저 북쪽 위에는 보라색은 이제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민족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팔레스틴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정말 싫어해요. 이 사람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하고 중동 사람들은. 그래서 팔레스틴.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같은 모슬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르단은 남쪽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이제 전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집트 요르단 사이에 파란 데가 있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저 왼쪽에도 큰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땅 가운데도 바다가 하나 있죠. 호수인데 저게 이제 사해 바다,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사진은 요 맨 남쪽 아래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영문으로 표현하면 아카바만, 아카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바다냐면 홍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그 홍해 바다가 남쪽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홍해 바다입니다. 큰 유람선도 이 바다를 통해서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 요르단은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들이 많아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맨 남쪽 아래 끝에는 이제 아카바만 홍해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홍해 바다는 네 나라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가 이 홍해 바다를 아카바만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모래가 있는 사막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디럼. 예, 와디럼이라고 합니다. 이 와디럼 지역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붉은 모래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마시안 영화, 그러니까 화성 영화를 찍을 때 이곳에서 찍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광활한. 근데 이 지역을 성경과 연결을 해보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숫자가 함께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었던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저희 이제 가족입니다. 이제 큰아이,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주여 저에게는 아직도 중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늦둥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막내 어깨 팔뚝 그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뭔가 이렇게 점 같은 게 점점점 있죠. 이게 텐트예요, 텐트.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이 광야 사막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이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람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 소알 땅입니다. 지금 이제 찍은 장소가 아브람의 조카 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심판,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져 내려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땅, 이 땅으로 숨겼거든요.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알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곳이 어디냐면 그 소알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비잔틴 시대,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AD 6세기경, 예수님 돌아가신 후 600년이 지나서 이곳에 로마 기독교가 교회당을 세웠어요. 바로 롯 동굴이 있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하고 숨어 들어간 동굴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오른쪽, 저 오른쪽이 그 동굴이거든요. 가까이 보고 싶으시죠? 그런 줄 알고 제가 찍어왔어요. 이 롯 동굴이라고 이제 전승, 전례가 되는 거예요. 뭐 전래 구연동화처럼 입으로 전승돼서 그래서 로마 기독교가 이 롯동굴이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진에 의해서 예배당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요르단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성경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에돔 족속의 땅. 지금은 이곳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는 베두인 족속들이 살거든요. 그 베두인족은 나바티안 왕국의 후손들, 나바티안 족속의 후손들. 그러니까 나바티안이 이 에돔 왕국의 침공에서 에돔 족속이 쫓겨났어요. 자, 여기서 퀴즈요. 헤롯왕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어떤 족속이라고 나와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어느 지역,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성경에? 제가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물어보려고. 어? 아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헤롯은 어느 자 제가 설명드리면 에돔 족속이 나바티안 왕국에 의해서 BC 3세기에서 2세기경이거든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나바티안이 침공해서 에돔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가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네게부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떤 지역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찾으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바티안 왕국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다가 어마어마한 왕국을 만드는데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지진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지진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은 건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 블록을 만들어놨어요. 이 블록들마다 건물들마다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계곡의 벽과 벽 사이에 이 2층짜리 건물만한 것들이 돌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계곡에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페트라다라고 하는 지역이고, 자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인데 이 사해 바다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ad Sea, 이게 죽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플랑크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플랑크톤이 없으니까 벌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사해바다 물개. 사해바다 물개. 물개는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물개가 있는지. 그게 바로 접니다. 사해바다에서 물개처럼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뜹니다. 300kg 몸무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안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시는 분은 여기 오시면은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이 없어서 치료제가 없어서 못 고치는 그 아토피, 피부병을 고칩니다. 이 물 자체가. 여기서 생산되는 그 소금이 피부병을 고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악질 피부성 그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해 바다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 지금 산 위에서 찍었는데요. 이 산이 이름이 뭐냐면 마운틴 소돔입니다. 그러면 소돔 산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특이한 거는 이 소돔 산은요, 전체가 높이가 그러니까 반 이렇게 전체 크기가 한 10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덩어리. 그러니까 암염이라고 그러죠. 암염. 소금 바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이 지금 이제 요르단 땅이고 지금 이렇게 사해 바다를 이렇게 나눴죠. 이게 이제 염전이에요. 염전.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그 소금이 광물 자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비료를 만든 생산할 때 사용되어지는 광물을 집어넣는데 그 비싼 그 광물이 이 소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이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광물을 빼냅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있습니다. 실제 요르단에도 공장 큰 단지가 두 개나 있고 이스라엘도 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 옆에 그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가 나루터거든요. 근데 이 나루터가 누구의 나루터냐 그랬더니 헤롯 대왕의 나루터예요. 성경이 나오는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질병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직무, 그러니까 왕으로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안 좋으면 배를 타고 사해바다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와요. 그 요르단에 뭐가 있냐면 유황 온천이 있어요. 천연 온천. 그 온천에서 몸을 치료하고 사해바다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가 헤롯 대왕의 나루터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광 코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지나가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길 옆에서. 내려가서 사해바다 가까이 가야 이런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오면 뭐가 있냐면 지금 교회당이 있는데 이 교회당 이름은 모세 기념교회예요. 아, 그러면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은 느보산. 즉 말하면 요르단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 마지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준 그 땅이 느보산.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저희 집 사는 동네 옆 동네에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느보산 정상에다가 천주교회에서 모세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오시면은, 나중에 오시면은 이제 느보산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어느 땅이냐면은 그 로마 시대의 도시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사인에 거하는 땅.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그 본토가 여기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라시. 영어로 말하는 제라시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 거라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표현처럼.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도시가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요르단의 인구는 한 1100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더 이렇게 자료, 여러 자료마다 틀린데 그 한 1100만이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고 그 난민들이 한 100만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난민이라고 인정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들이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시리아, 제일 많은 시리아 난민이 있고 그리고 이라크, 그 걸프전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이라크에서 넘어온 그 이라크 난민들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이 지금 그 요르단에 있고 그 아프리카에서는 수단 난민들이 그 요르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을 이집트 노동자들, 필리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요르단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모슬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고발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 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고발을 하면 그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바로 추방이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좀 한결 수월합니다. 이제 저기 방송실에 계신 분이 이제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좀 해주시면 짧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진과 이렇게 동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한번 클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집 짓는 일을 합니다. 집 짓는 사역. 집 짓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이 집 짓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설계도는 누가 그리냐면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설계도를 그립니다. 클릭이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집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죠. 시간이 남는 분들 와달라고. 근데 다 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저까지 해서 이제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목수들, 아, 좋다. 그럼 우리가 목수 팀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중동, 그 이스라엘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히브리 이름이 있지 않겠냐, 목수.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목수 이름이 나가리예요. 나가리. 히브리로. 히브리 언어로 나가리, 이스라엘 말로 나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안 사니까 좀 이렇게 억양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팀 우리가 한 팀이니까 그래서 나가리 팀 좋다. 그래서 나가리 팀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도 목수 일을 배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될까요?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렇게 공부만 해보신 분 다 공부만 했잖아요. 다 공부만 하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망칠지도 못해요. 이렇게 막 자기 손가락 떼고 그리고 이렇게 전동 드릴 있잖아요. 나사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집사님들도 다 하시잖아요. 주부들도.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집을 접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니까 집이 온전한 집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기계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수평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 수평 잡는 거. 이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딱 나무대기를 붙잡고 저기서 선교사님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수평이 맞나 안 맞나 못 잡아.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 이렇게 호수에 물 껴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닥에 합판 깔아보고 앉아보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삐뚤어져요. 자꾸. 그리고 바닥 평탄 자국을 잡았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닥이 이쪽은 가라앉고 이쪽은 올라가고 막 그래요. 자, 음악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라흐만 형제 집입니다. 이게 터번 쓰고 있는. 저희가 거실이에요. 보세요. 저 큰아들, 하템, 그 가족들, 이 똥새배기들, 이렇게. 자녀가 9명이에요. 그 큰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중고 물건들을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그 땅, 이 사람 땅이 아니라 땅을 빌린 거예요. 돈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양을 키워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자녀가 11명인데 부인이 하나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가난해요. 빈민이에요. 빈민.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지금 이제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형제가 11명이야 또. 그리고 자녀가 11명이고. 그리고 장자예요. 장자. 누나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 일가가 300명이 넘어요. 가문이 한 가문.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게 같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셔가지고 저기 토시하신 분이 63세 저기 선글라스 끼고 앉아 계신 분이 저분이 이스라엘에서 건너오셔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좀 잘하세요. 그래서 와서 이 잘 우리에게 지도를 해주시고 너무 더우니까 조금 일하다가 쉬고 조금 일하다가 쉬고 그러니까 진도가 늦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막 뚝딱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기둥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뒤집어 씌워요. 바람이 많거든요. 겨울엔 또 춥고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 함석 철판을 올려요.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파레트 있죠. 파레트 물건 들어 올릴 때 쓰는 그 파레트 뜯어놓은 거를 사다가 불 태워가지고 이 벽체를 못질해서 박는 거예요. 벽 마감재. 그러니까 페인트 안 칠해도 되고 봉건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흉내를 냈어요. 저렇게 이제 실내 이제 방이 세 개인데 하나는 아이들 학교 교실. 아이들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겸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부들이 있는데 일 바깥에 나가서 일을 안 해서 그래서 교실 방 하나는 그 아녀자들을 위한 공방. 그걸 이제 비누도 만들고 거기는 이제 올리브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 비누도 만들고 그리고 양털이 다 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양이 수천만 마리인데 양털을 다 버려요. 쓰레기래요. 쓰레기. 저기는 고기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양고기만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양털 가지고 다 이렇게 실도 짜고 카페트도 만들고 다 했는데 옷도 만들고 근데 지금은 싼 중국 제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버려요. 이렇게 쌓아놓고 양털 깎는 시기가 6월달이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쌓아놓고 불 한번 질러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공예죠, 공예. 그런데 이 양털이 또 양가죽도 버려요. 신기하죠. 저기는 고기만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양고기 장사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양고기 굽는데 전문가입니다. 저기는 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더 싸요. 정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뭐 회식하면 양고기, 양고기. 근데 양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양털과 양가죽 가지고 뭔가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자그맣게 해봐서 간의 수공업으로 해보고 그걸 제가 또 팔아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활비로 도움을 주려고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도 만들어 보고 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비누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올리브 기름이 특산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올리브 기름 이제 선물로 드렸으니까 얻어 드세요. 저희 지역은 맷돌로 짭니다. 맷돌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름은 암도 고친다는 이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맷돌로 짠 기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맷돌로 짜는 기름은 별로 없거든요. 올리브 기름 중에. 그러니까 해년마다 짜요. 그래서 햇기름인데 한번 얻어서 드셔보십시오. 뭔가 틀립니다. 근데 그걸로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팔아서 그들에게 이제 생활비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 난민들과 그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역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요. 4m, 폭 4m, 6m짜리 집을 한 채 짓는데 방 두 칸짜리 150만 원이면 돼요. 재료비, 재료 나무를 막 사다가 그것도 중고로 사다가 짓는 게 150만 원이면 집 한 채가 딱 막.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가 대가 없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남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집 한 채 내 손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꿈에도 그리는 집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집 짓는 사역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공구를 싸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지어주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한성교사, 남자의 로망은 집 짓는 거 아니겠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있을 때마다 연락해. 그러는 거예요. 집 지을 때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슬림 사람들, 그들은 정말 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은 이 모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게요 전도가 안 되죠, 모슬림들이. 그런데 집을 선물로 주니까 전도가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 구제 물건, 옷, 신발 저도 줘봤어요. 선물로. 쌀, 기름 많은 선물로 갖다 주고 그러면 고마워해요. 슈크란, 슈크란 해요. 고맙다고. 그런데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집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뭐 복도 많은 복이 있지만 제가 받은 복의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2021년도에 한국에서 바로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빈민 형제가 있어요. 혼자 사는. 이혼을 했어요. 멀쩡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다 찢어진 움막을 주워다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해놓고 이렇게 인디안 텐트처럼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맨 땅, 맨 바닥에서. 그럼 거기다가 매트리스 깔고 거기서 자요. 그러면 닭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그렇게 짐승들하고 살아요. 그리고 쓰레기 뒤져가지고 거기는 빵 문화니까 빵을 주워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러면 손에 몇천 원 이렇게 손에 쥐어요. 한 달 내내 팔아도. 근데 그렇게 사는 형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에 제가 농장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아놓은 그 옷장, 버려진 나무들을 다 주워다가 농장에 쌓아놨어요. 농장에도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냥 쌓아놓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짓는데 아무래도 다른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재료를 좀 샀어요. 샀는데 집을 지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 지어야 되겠다. 기술도 없는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했어요, 그냥. 근데 공부는 했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나무로 집 짓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봤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못질하고 이렇게 나사로 박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캠핑하는 사람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랩으로 이렇게 감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집 기둥 뼈대를 해놓고 그걸 뭘로 싼다고 그랬어요? 비닐. 비닐 생각을 못하고 랩으로 쌌어요. 첫 번째 집. 랩으로 쌌더니 이게 바람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 씌우고 집을 지어줬는데 집을 다 지어주고 그 형제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날 밤에 지어주고 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 집이 날아갈까봐 날아갈까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집은 지어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어땠냐? 이게 바람이 안 날아갔냐?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계속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장로님, 아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가족과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서 뭔가 2022년도 첫 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가족들이 헌금을 모았는데 그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에요.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집 짓는 일 하십니까? 네, 합니다.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집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 더 지어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15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었죠. 그랬더니 또 다른 권사님이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함께 우리 나가리팀 선교사님들이 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오시는 거예요. 한국 나오기 하루 전까지 이 집 짓다가 왔어요. 다 지었지만. 무슨 말이냐? 헌신하니까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10채를 지었어요. 많이 지었죠. 해수로 3년 전 2021년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설계한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한 번 설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아들한테 이거 좀 그려줘라. 이렇게 사진이 여기는 없는데 슥슥슥슥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은 오직 하나예요. 지붕을 짓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딱. 오직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모델이 하나가 다, 열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크기만 크고 작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기술이 없는 목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손을 쪄가면서 자기 발등을 떨어뜨려가지고 쪄가면서 다치면서 사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막 그런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갓난아이가 뭔가 해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그 노력, 그 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다 주고 그냥 물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지어줘서 우리가 얻는,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그래요. 얼마냐? 얼마 주면 되냐? 그 집을 지어줬으니까 그 값이 얼마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하디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모슬림이기 때문에 교회를 데려갔는데 교회에서 오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교회가. 절대 법으로 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모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간다. 방학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 수 있을 거다. 또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 형제들이 어린아이가 5명인데 막 교회 가면 막 선생님들이 막 안아주고 선물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노래도 가르치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빈민 가난한 형제들은 누가 돌보질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참여를 했어요. 교회를 못 가잖아요. 언제 교회 가냐고 때를 쓰니 우리만 가면 언제 교회 가냐 언제 교회 가냐. 그게 방학이라고 그랬어요. 방학. 근데 1년이 넘었어요. 방학이 된 한 방학 지내지.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을 생각한 게, 요번에 한국에 나와서 생각한 게 방송 선교. 그 유튜버나 이런 데 그 아랍 교회가 예배 현황을 그걸 채널을 알려줘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방송 선교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교 보고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핵심적인 그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그 우리 나눈 그 본문 여호수아 14장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열두 지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때 나눠줄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뭐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다 제비를 뽑게 되는데 자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사진. 제비를 뽑는데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제비를 뽑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명 정탐꾼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더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밟았잖아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약속이냐면 제비를 뽑을 수 있는 특권보다 더 좋은 특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 그 우선권이 일찍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 표현을 말하면 갈렙이 자기 나이 40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40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40세.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돼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이게 몇 살이라고요? 40세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자 오늘 내가 여전히 몇 살이에요? 85세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잠깐만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얘기했죠. 85세. 부름받을 때 40세. 45년이 지났어.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성경 말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산지, 이 산지가 무슨 산지냐? 헤브론. 이 땅을 보세요. 열두 지파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 실로 보이세요? 실로? 아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실로. 에브라임 여기 왼쪽에 실로가 있어요. 이 실로가 바로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성막에서 기도했거든요. 그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실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 성전 말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이 머물렀던 장소가 실로예요. 성막을 누가 가져갔냐? 여호수아가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씩 이 실로 성막에 오는 거예요. 축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있는 이 에브라임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기 전 두 번째 특권, 넘버 2가 갈렙이었으니까, 넘버 1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그러면 갈렙도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 헤브론을 먼저 내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 전에. 자, 제비를 뽑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질 거 아닙니까? 좋은 땅을 다 원하잖아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땅.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할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45년 동안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고 하셨어요. 왜? 열 번이나 민수기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4장. 22절. 아,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 된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른 것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많은 식량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 열 번이나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열 번이나. 자,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갈렙인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8절 읽었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충성되게 쫓았다 그랬잖아요. 충성된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왜 충성했다 이랬다네. 어떻게 충성했느냐? 본인 자신이, 8절은 본인 자신이 자기를 평가한 거예요. 나는 충성했다.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했다. 9절도 나는 충성했다 그랬어요. 14절은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평가한 거예요.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시편 106편에 나와요. 106편 6절. 갈렙 말고 여호수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였으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그 다음에 13절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대요. 무슨 욕심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왕창 집에 걷어들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을 크게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 다음에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도다. 이렇게 불살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28절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33절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34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짓을 행했던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평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8절 자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준비해왔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다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원문. 원래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390번 보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여기서 저쪽으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히브리어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4390, 310번, 3068번, 430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어 저 따라서 읽으세요. 밀레티 아하레 야훼 엘로하이. 그럼 거꾸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쫓았다,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14장 8절에 여호수아 14장 8절.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충성.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 한국 사람에게 맞는 표현이에요. 충성.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힘을 다해서 쫓았다, 쫓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걸 한마디로 충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쫓았는데 온전히 쫓았다란 말이에요. 야훼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야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야훼예요. 모음과 영문으로 표현해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게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14장 9절. 자, 어디 보냐면 4390. 아까는 밀레티 그랬어요. 지금은 밀레타예요. 다 같이 시작. 밀레타. 아하레. 야훼. 엘로하이. 똑같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밀렛하는 뭐냐면 너는 14장 9절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누구 평가예요? 모세의 평가예요. 갈렙을 평가하는 모세의 눈이 갈렙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단어가 똑같아요. 자, 14장 14절. 그 다음 사진요. 어디 보냐? 4390 보세요. 자,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밀레, 아하레, 야훼,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는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8절, 9절, 14절 단어가 원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 1인칭, 2인칭, 3인칭이 틀려요. 밀레는 원문이에요. 그는, 그러면, 이 14장 14절은 누구 평가냐면 하나님 저자의 평가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해볼까요? 밀레. 이게 앞에 베, 와이, 이거는 이제 접속사예요. 원문. 밀레, 아하레. 이게 민수기서는 여호와께서 갈렙 너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충성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 평가가 신앙의 지도자가 보는 평가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우리의 조상은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교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는 광야교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맞지요? 그 광야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성도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내가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 지도자가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세가 갈렙을 평가했다니까요. 너는 온전히 쫓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볼 때 너는 충성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단어 보셨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과 신앙 공동체인 지도자가 보는 눈,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밀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따라간다, 쫓아간다는 단어인데, 이 밀레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표현하면 말리안이에요. 말리안. 해볼까요? 말리안. 가득. 온전히 충분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말리안, 말리안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넘쳐나는 거.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가득 찬 상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상태가 밀레, 말리안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충성된 우리의 모습은 이 밀레라고 하는 이 표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충성. 어느 정도 충성이냐? 가득 찬 상태. 최선을 다하는 상태.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아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도 두려워가지고 그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에브라임 땅, 그 좋은 땅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85세 나이가 많아 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른 열한 지파는 그 땅을 안 가려고 그래. 헤브론 땅에 무서워서. 그런데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총대를 대신 메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개척교회로 안 가려고 그래요. 제 친구도 개척을 하지 말래. 네가 개척해도 나는 네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 제 친구 집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켜서 큰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처럼 대형교회를 만드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영혼구원이죠.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영혼들, 헤브론 같은 견고한 성이 있는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진, 이 성벽, 이 진영을 부서트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곳에 개척을 시킨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도 점령하지 못해. 모두가 가기 싫어해. 그 거기는 안 된다고 해.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점령할 수 없다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차지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신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신 줄 믿습니다. 85세의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가서 차지했어요. 갈렙이 싸운 게 아니라 갈렙의 부하 장수들이 싸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하면 다 따라가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무너진다니까요. 된다니까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의 어떤 문제 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 그리고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같이 열려요. 이 광야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문제점들을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바로 이거였구나.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숙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풀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기 위한 결정적인 거는 뭐냐? 우리 함께 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싹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가 이제 쫙 이렇게 한 단계 쫙 이제 풀려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두려워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누군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갈렙은 85세예요. 힘이 없는, 나이가 많이 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열 번이나 믿지 않는 그들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았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